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오후 회담이 열리는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용 열차를 타고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6시경 블라디보스토크 역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는 알렉산드르 코줄로프 극동개발부 장관과 올레 코메마코 연해주 주지사와 이고리 모글로프 외무차관 등이 역에 나와 김정은 위원장을 맞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환영 행사에 참석한 뒤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극동 연방대로 이동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방문 이틀째인 내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다음 날인 26일 현지 북한 유학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관광지와 산업시설 등을 시찰한 뒤 전용 열차를 타고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고 사죄한다면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루하니 대통령은 오늘 강요회의에서 이란은 전쟁과 방어, 저항에 준비됐듯이 협상과 외교에도 항상 준비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루하니 대통령은 미국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만 이란이 거부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협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미국은 먼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5월 2일 만료되는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제재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 지도자들이 파괴적인 행동을 바꾸고 이란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때까지 이란 정권에 최대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에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의 제한적인 참여만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언론은 테레사 메이 총리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일부 비핵심 부문에 대해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 참여를 허용하지만 민감한 핵심 부문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NSC 회의에는 외무와 내무, 국방, 국제개발 담당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부 장관은 화웨이의 제한적 참여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영국 정부는 보안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 5G 공급망에 대해 증거에 기반한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은 미국 정부의 화웨이 참여 금지 압박 속에 영국 정부가 절충안을 선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VOA.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미국이 산업 스파이 혐의로 중국인 두 명을 기소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어제 미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을 상대로 산업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영업 비밀을 훔친 혐의로 중국인 사업가 자오시 장 씨와 GE 연구원으로 일했던 샤오칭 정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항공 엔진에 사용되는 증기 터빈 관련 정보를 빼돌려 중국 측에 넘겼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이들은 중국 기업을 통해 중국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 등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디머스 법무부 차관보는 이번 사건은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강탈하고 제품을 복제하는 중국 정부의 전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중국이 절도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스리랑카 부활절 연쇄 폭탄 테러와 관련해 미리 알지 못했고 스리랑카 정부에 사전 경고를 한 적도 없다고 스리랑카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알레이나 테플리츠 스리랑카 주재 미 대사는 오늘 기자들에게 미국은 스리랑카에서 일어난 부활적 공격에 대해 사전 정보가 없었으며 따라서 스리랑카 정부에 경고한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등 일부 언론은 스리랑카 정부가 미국과 인도로부터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해 미리 경고를 받았지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테플리츠 대사는 현재 연방수사국 등 미 인력들이 스리랑카 정부와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현지 시간 24일 오후 6시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역할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 정부가 새 외교 청서에서 대북 최대 압박이란 표현을 삭제하는 등 북한의 유화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 북부 산지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는 2도에서 1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소 2박 3일간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오후 6시께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도착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용 열차에서 내려 기다리던 러시아 관계자들과 악수한 뒤 이들의 안내를 받으며 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어 역사 밖으로 나온 김 위원장은 역 앞에 도열한 러시아 군악대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러시아 군악대는 북한 국가를 연주했고 김 위원장은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 모자를 벗고 오른손을 가슴에 올렸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의장대를 지나 알렉산드르 코줄로프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 등 역에서 기다리던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과 인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역에서 15분가량 머문 뒤 곧바로 전용 차량편으로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연방 극동대학으로 이동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새벽 전용 열차를 타고 북한에서 출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이날 새벽 전용 열차로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평해, 오수용 당 부위원장과 리영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리영길 군 총참모장 등이 동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전용 열차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오전 10시 30분께 북한의 라진과 맞닿은 러시아 국경도시 하산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두만강 철교를 넘어 하산역으로 들어선 뒤 정차했습니다. 하산역에는 알렉산드르 코줄로프 극동개발부 장관과 올렉 코제마코 연해주 주지사, 이고리 모르골루프 외무차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대사 등 러시아 측 인사들이 김 위원장을 맞았습니다. 하산역에서 진행된 환영식에서 김 위원장은 러시아 전통에 따라 귀한 손님에게 제공되는 빵과 소금 꽃다발을 건네받았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김 위원장이 하산 도착 후 러시아 국영 TV 채널 러시아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지역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공동으로 조정해 나가는 데서 매우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연해주 정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날 행사 사진을 게시하면서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와서 기쁘다며 이번 방문이 좋은 기억이 되길 바란다는 코질로프 극동개발부 장관의 말에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코제마코 주지사 등과 간단히 회동하고 하산에 위치한 러시아 조선 우호의 집을 방문한 뒤 곧바로 우스리스크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번 정상회담은 8년 만에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11년 시베리아 브라티아 공화국 수도 울란우데를 방문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알렉산더 보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동결과 감축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시바우 대사는 BOA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역할론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시했던 조치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주재 대사를 거쳐 2005년부터 3년간 주한 대사를 역임한 버시바우 전 대사를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국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25일 북러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Kim Jong Un is looking to gain more Russian support as he's previously.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중국의 지원을 얻으려 했던 것처럼 이제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에겐 동맹인 러시아가 있다, 다른 옵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제재 완화를 압박하려는 것 같습니다. 제재와 관련한 우리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특히 북러 회담은 북한의 최근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사격 시험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성명 등이 발표된 이후 이루어지는 겁니다.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미국을 계속 압박하는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We'll support the, you know, the calls for sanctions relief, but I don't think he's going.
푸틴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를 지지하는 입장일 겁니다. 그러면서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반기를 들지는 않을 겁니다. 국제사회 여러 문제에 있어 미국의 반대 입장을 취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미러 양국이 공통적 이해를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핵 확산에 강하게 반대해왔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도 충실히 이행해왔습니다. 어쩌면 러시아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내부 정치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사회에서 소외된 것을 만회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큰 문제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미북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Russia could tell Kim Jong-un clearly that he has to be more flexible.
러시아는 김 위원장에게 더욱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비핵화와 관련해 반드시 전략적 선택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말입니다. 이 전략적 선택은 리비아 모델처럼 한꺼번에 완전히 비핵화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 하노이 회담에서 한 약속보다는 더 많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의 동결, 감축과 관련한 실질적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어떻게 북한의 이런 약속을 유인할 수 있을까요?
If there were progress, Russia might have some role to play in the economic incentives.
러시아는 북한의 협상 진전에 따라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할 실질적 준비가 돼 있고 또 관련 움직임을 확인하면 러시아는 북한과 철도, 에너지 파이프라인 연결 등 인프라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경제적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핵 협상에서 가장 큰 지렛대는 아니지만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더라도 결국 핵을 폐기하도록 러시아가 힘을 보탤 수 있길 바랍니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북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국제사회나 내부 선전용으로 보지 않고 말입니다.
단계적 비핵화 조치를 언급하셨는데요.
My own view is that a step-by-step approach is the only realistic.
저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방법은 단계적 조치뿐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단계적 비핵화 조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일괄 타결식 빅딜을 강조하고 있죠.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 단계적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내비친 것 같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이 일찌감치 제재를 통한 대북 영향력을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제재를 너무 쉽게 풀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교체를 요구하고 볼튼 보좌관을 비하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North is still hoping to do a deal directly with Trump and avoid...
북한이 여전히 실무진 등 낮은 단계에서의 관여는 피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미북 정상회담은 이제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무진 간의 많은 만남이 이루어진 뒤에 두 정상이 마주 앉아야 합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미북 양측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문도 채택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3차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발표하기 전에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주 러시아 미국 대사를 거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 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보시아보 전 대사로부터 북러 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을 방문한 미국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역할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이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행보라고 풀이했습니다.
Clearly the North Koreans were unsuccessful in getting the kinds of concessions that they hoped to get out of President Trump.
북한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원하는 양보를 얻지 못했고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란 분석입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아산 플레넘 2019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경제 제재로 인한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정치적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러시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will see this as a part of a series of actions coming out of North Korea to make sure the United States doesn't simply walk away.
북한의 움직임은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돌파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에 실질적인 위협을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전술 유도 무기의 발사 발표 같은 것을 통해 미국의 주의를 끌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흔들기보다는 비핵화의 판을 살짝 틀어줌으로써 미국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would be surprised if Russia dramatically broke with the UN sanctions, for example, or really took a
러시아가 극적으로 UN 제재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방향 전환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를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다만 북한과 러시아가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협력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도적 지원이나 북한 주민들이 러시아에 장기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러시아가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해서도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 스쿨의 존 박 선임연구원은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두 가지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 are two main areas that we're focusing on. One is some aspects of movement on sanctions relief.
한 가지 측면은 제재 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상이 만나 문제를 해결하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외교로 복귀하려는 노력이라는 겁니다.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러시아 지도자와의 정상회담이 김 위원장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선임 연구원은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 북한과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국제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러시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내일 열리는 북러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도 계속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거리를 두려 할지 여부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와 북러 경제 협력에 관해 얼마나 강한 지지를 표명할지도 관심사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북한과 러시아의 이번 정상회담은 8년 만에 열리는 건데요. 북한의 관심사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까요?
예,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국제 문제에서 미국과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자극하는 일은 피하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건 유엔의 제재 완화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려는 목적이 가장 큰 것 아닌가요?
예, 제재 문제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지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또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을 결정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나선다고 당장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건 미국의 제재 문제를 포함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큽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말고도 다른 선택이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김정은 위원장이 모색하는 새로운 길의 신호탄이 될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염두에 두고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라는 관측은 분명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회담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의 입장 변화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에 대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길로의 전환을 서두르거나 늦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날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러 간 밀착은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시 주석이 이르면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 이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협력이나 러시아의 대북 지원이 어느 정도나 가능할까요?
예, 러시아와 북한은 철도와 전력, 가스관 사업, 라진핫산 프로젝트 등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러시아 대표단에 교통장관과 철도공사 사장, 에너지부 차관 등이 포함된 것은 이들 사안이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당장 이들 분야의 협력에 나서기보다는 비핵화의 진전과 연계해서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재와 무관한 대북 경제적 지원은 어떤가요?
예, 북한은 중국보다는 대북 지원에 적극적입니다. 지난 2012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직후 옛 소련에 대한 북한의 채무 110억 달러 중 90%를 탕감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유엔 기구 등을 통한 대북 식량 지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도 2천 톤이 조금 넘는 밀가루를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소 큰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관심이 큰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체류 문제도 적극 검토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소극적이 되지 않을까요?
예, 러시아나 중국의 대북 지원은 제재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두 나라의 경제 지원이 북한의 경제 발전에 동력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으로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정상국가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핵 협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모두 경제 협력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25일 열리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완화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재로 궁지에 몰린 김 위원장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제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다른 경제적 유대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강대국 입지를 확인하면서 자신이 워싱턴의 영향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홍보하려는 야심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문은 또 김정은 위원장은 계란을 모두 중국이라는 바구니에 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전하며 모스크바와의 관계 개선은 북한에게 큰 형님격인 중국에 대한 의존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번 회담이 북한과 러시아의 상호 필요에 의해 성사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그저 상징적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강대국과의 만남이 절실했는데 러시아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는 겁니다. 방송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의 안정화를 이루려고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중요한 합의는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방송은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만남은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에 보여주는 제스처라고 회담의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북러회담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재 완화를 얻어내지 못한 북한이 해외 지원을 구축하기 위해 펼치는 노력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워싱턴과 베이징, 서울에만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전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P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중심 접근법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며 만약 러시아가 회담에서 북한의 손을 들어준다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제재에 집중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또 북한이 급작스럽게 붕괴될 경우 난민이 유입될 수 있고 지역 내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즉각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더라도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북한과의 대화 자체가 동북아 지역 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합의는 없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한편 통신은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해외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 역시 북러회담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교착상태에 빠진 핵협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분명하지 않다며 경제적인 측면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희귀금속을 포함한 광물자원에 관심이 있고 북한은 러시아의 전력 공급과 노후화된 산업단지와 철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원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실질적인 요구에 맞춰진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이 사실상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6개월 동안 2019 회계연도에 입국한 난민이 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전체 탈북 난민 218명 중에 과반은 20대에서 30대였고 가장 많이 정착한 지역은 서부 캘리포니아 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 인구 난민 이주국이 최근 갱신한 난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을 기점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2017년 1월에 1명, 2018 회계연도에 5명, 2019 회계연도에 1명뿐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시작된 2019 회계연도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6개월간 1명에 불과해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사상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지난 2006년 탈북 난민을 처음으로 수용했고 지난 3월 말 현재 모두 218명이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탈북 난민이 가장 많이 입국한 해는 2008 회계연도로 37명에 달했고 가장 적은 해는 2018 회계연도로 5명이었습니다. 미국이 수용하는 전 세계 난민 규모가 2018 회계연도에 4만 5천 명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수만 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탈북 난민 규모는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탈북 난민들의 미국 입국 규모가 최근에 더 감소한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이나 난민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VOA에 미국 정부는 난민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취약한 상황에 처한 난민 보호를 계속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도 북한 정권과 핵협상을 진행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탈북 난민 입국 감소는 연관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debriefing process is more complicated and it takes longer.
미국의 난민 심사 절차가 더욱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다수 탈북민이 입국 절차가 훨씬 간단하고 정착 지원도 풍부한 한국을 행선지로 선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미국 내 탈북 난민이 가장 많이 정착한 지역은 서부 캘리포니아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는 총 31명이 캘리포니아주에 정착했고 중서부에 있는 켄터키주에 28명, 역시 중서부 일리노이주에 21명이 정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18명 가운데 여성은 134명, 남성은 84명이었으며 입국 당시 나이는 20, 30대가 114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그러면 김영권 기자와 함께 탈북 난민들의 미국 내 입국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탈북 난민 한 명만 미국에 입국했다면 이제 거의 입국이 정체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제3국 내 긴 대기 기간입니다. 한국은 대개 2주에서 한 달 안에 갈 수 있지만 미국은 가족이 미국에 없는 한 적어도 1년 이상 3국에 대기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에 오려는 모든 전 세계 난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탈북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게 미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북중 국경 지역 감시 강화로 탈북민들이 더 줄었다는 지적도 있죠?
대북 소식통과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중국과 북한 정부가 모두 북중 경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은 중국이 5세대 이동통신, 즉 5G 기술까지 검문소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찰대가 야간 감시 모니터 또 무인기 등을 이용해 5G로 연결해서 국경 지역을 24시간 광범위하게 감시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 스스로 탈북하는 건 힘들어졌고 중개 비용도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들은 2017년에 1,127명으로 전년보다 300명가량 줄었고 지난해에도 1,137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탈북 난민들의 미국 내 정착 지역 분포도 흥미롭네요.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탈북민이 초기 정착한 곳은 모두 18개 주입니다. 그 가운데 31명이 캘리포니아주에 정착했습니다. 그 뒤를 켄터키주 28명, 일리노이주 21명, 뉴욕주 20명, 유타 20명, 콜로라도 19명, 애리조나 17명, 동부 버지니아주 15명, 남부 텍사스주 8명 순이었습니다. 도시는 켄터키주의 루이빌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티가 20명, 캘리포니아주 산호세가 1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정 주에 몰린 게 아니라 여러 주에 다양하게 분산됐군요.
난민들은 미국에 가족이 없는 한 도시 인구와 지역 안배,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해 거주지가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주거비가 비싼 대도시 중심가는 거의 없고요. 도시 근교 혹은 인구 50만 명 이하의 중소도시가 대개 행선지가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개인의 이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본인이 원하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탈북 난민이 가장 많이 정착한 루이빌에선 절반 이상이 이미 다른 도시로 이주했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들의 연령대는 무척 젊지요?
30대가 59명으로 27.6%를 20대가 55명으로 25%, 14살에서 20살까지가 35명으로 1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51살 이상은 11명으로 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 정착 지원 관계자들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젊은이들이 훨씬 적응이 빠르고 직업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어떤가요?
여성이 218명 가운데 134명으로 61%를 차지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홈페이지에서 지난 3월 말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32,705명 가운데 여성이 23,506명으로 72%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이동이 비교적 쉽고 중국의 인신매매 등으로 팔려고 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란 게 탈북 지원 활동가들의 설명입니다.
종교 현황도 나왔죠.
네, 218명 가운데 기독교 즉 개신교도가 12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중국 등 제3국에서 탈북민들을 돕는 기독교 단체와 선교사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 밖에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54명, 타종교 9명, 불교 3명, 가톨릭 2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표현하기 쉽게 난민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미국 입국 난민들의 상당수가 이미 미국 시민권자가 됐죠?
네, 난민은 미국에 정착한 뒤 1년 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요. 5년 뒤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북민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이미 절반가량이 시민권을 취득해 다양한 직장에서 일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뒤 연방 공무원이 된 사람, 고아로 입국해 대학을 졸업한 뒤 최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부시 센터에 취업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난민들에 비해 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 2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한인들처럼 조직적인 활동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미국 내 탈북 난민 현황과 정착 실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대북 압박 유지를 위한 공조를 강조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한국을 방문한 미 상하원 의원은 총 17명에 달합니다. 의원들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 이후 그룹별로 세 차례에 걸쳐 서울을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의원단은 전직 연방의원협회 산하 한국연구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 소속 하원 의원 6명입니다.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아미베라 민주당 의원과 마이크 켈리 공화당 의원이 이끄는 의원단은 22일까지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며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 문희상 국회의장 등을 만나 한반도 정세와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패트릭 리히 의원이 이끄는 9명의 상원 의원단은 지난 1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비무장지대 등을 둘러봤습니다. 이들은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등을 만나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과 미군 유해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또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과 매기 핫산 상원 의원은 일본에 방문에 이어 24일부터 이틀간 한국에서 외교 군사 당국자 등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미 상하원 의원들이 휴회기를 인용해 이처럼 대거 한국을 찾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의원들의 관심사는 미한 양국 간 통상 문제와 북한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들은 특히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압박 유지를 위한 미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쿤스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VOA에 쿤스 의원이 일본에서 대북 제재 완화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극적인 조치 이후에 이뤄질 수 있다는데 미국과 일본이 매우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또 한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도 자신은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상당한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일본의 입장에 더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방한 의제에는 북한 인권도 포함됐습니다. 리히 의원이 이끄는 9명의 상원 대표단의 일원인 로 포트만 공화당 의원은 방한 기간에 탈북자와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 잊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포트만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포트만 의원의 지역구는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됨 뒤 순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출신지인 오하이오주입니다. 포트만 의원은 원비업을 추모하기 위해 미 성조기 바탕에 오토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DMZ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포트만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북 대화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와 이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가 논의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재는 북한이 진정으로 경로를 바꾸고 비핵화에 동의할 때까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쿤스 의원과 핫산 의원은 25일 베이징으로 이동해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중국 정부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일본 정부가 새 외교청서에서 대북 최대 압박이란 표현을 삭제하는 등 북한의 유화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의 주요 정치 현안인 납북자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23일 발표한 2019 외교청서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이전의 강경한 표현을 삭제하거나 완화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던 표현을 삭제했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최대 압박을 해야 한다는 표현도 없어졌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을 지렛대로 삼아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조기에 해결토록 압박한다는 표현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단념하겠다는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과 북한의 대화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 정권에 대한 강경 조치를 촉구하던 아베 정부가 이렇게 유화적인 자세로 돌아선 건 일본의 납북자 문제를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포괄적으로 풀어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친 미북 정상회담 등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고려해 새 외교청사의 용어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또 일본은 납북자와 핵미사일, 불행했던 과거 등 주요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지난 11년간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던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에 올해는 참여하지 않는 등 북한에 유화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이런 일본 정부의 변화에 아직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새 외교청사에서 미일 관계는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며 양국 지도자와 외교 장관들의 신뢰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달 말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일본 외교총서는 그러나 한일 관계에 관해서는 한국 측의 부정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서는 그 예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최근에 발생한 한국 해군 함정과 일본 자위대 초계기의 갈등,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 즉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교청서는 외무성이 지난 1957년부터 발표하는 외교정책 백서로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일본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평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대북제재 이행에만 몰두하느라 이란 제재 문제에는 경각심이 부족한 상태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가 중국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17일 발표한 중국 정부에 대한 상호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이 확산 금융과 관련된 정밀 금융 제재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갖추겠다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약속을 표명했다며 이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기준엔 적용되진 않지만 중국은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다른 측면들에 대한 조치들을 취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이 확산 금융에 대응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산 금융은 핵과 미사일, 화학무기 등의 제조 획득, 소유 개발, 수출 이전, 비축 등에 이용되는 자금 제공이나 금융 서비스 일체를 가리킵니다. 전 세계의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문제 등을 관장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각 국가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의 항목 중 하나로 확산 금융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평가 보고서는 중국 인민은행이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 금융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의 정밀 금융제재 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법률과 운영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도 금융 부문에 대한 북한 관련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자금 동결 조건이 포함된 중국 인민은행의 공고문이 발표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 내 은행들의 관련 법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여기에는 은행들에 대한 교육과 선별된 은행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검토 작업이 이뤄진 2017년 5월과 2018년 5월 은행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지목한 제재 대상과 연결됐을 수 있는 미공개 계좌와 거래 등을 밝혀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확산 금융과 관련한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만 내려진 건 아닙니다. 특히 북한 문제에 치중하느라 이란 문제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란과 관련된 정밀 금융 제재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과 개별 기관들이 사실상 북한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정밀 금융 제재와 관련해 북한에 맞춰진 초점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조언했습니다.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은 2017년부터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관측돼 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북한의 석탄 등 광물과 섬유 제품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를 명령한 공고문을 잇따라 발표했으며 중국 국가 외국 전가국과 교통부도 각각 공고문을 통해 북한 노동자의 허가를 금지하고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2억 1,320만 달러로 2016년 25억 3천만 달러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대중 수입액 역시 22억 1,814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도에 32억 달러보다 약 1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전문가들도 2017년부터 본격화된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촉구하는 제16회 북한 자유주간이 오는 28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올해 행사는 미국의 민간단체들이 동참해 북한 장마당에 대한 여성의 기여와 북한 군인들이 겪는 인권 유린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잔 솔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23일 VOA에 제16회 북한 자유주간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자유주간은 민간단체들이 연대한 북한 자유연합이 2004년부터 해마다 개최하는 대규모 북한 인권 관련 행사로 2015년부터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특히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세상에 알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단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숄티 대표는 올해 다양한 행사가 있지만 북한 장마당과 여성의 역할, 북한 군인들이 겪는 열악한 인권 침해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we're really showing here through the programs, like on Monday, the first day, is how the women of North Korea created the free market system.
북한 장마당은 북한 여성들의 애환과 고통, 희망이 녹아 있는 곳으로 장마당이 어떻게 조성돼 운영되는지를 알면 북한인들이 겪는 인권 침해와 고단한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행사는 29일 북한 내 여성과 장마당 메커니즘이란 제목으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립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를 알리면서 많은 사람이 북한에 번창하는 장마당 시스템을 알고 있지만 장마당에 대한 북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은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장마당과 시민사회를 주제로 빅터 차, 이 연구소 한국 석좌 등이 참석한 토론회, 북한 여성의 역할과 장마당 경험에 대한 탈북 여성들의 증언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민들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북한 사회에서 여성은 전통적인 가사뿐 아니라 장사와 뛰기밭 경작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동원 노동까지 하면서도 정부와 사회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30일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북한 인권과 안보 위협 사이의 정책 간극에 다리 놓기란 제목의 토론회가 열립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홈페이지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정책 논의에서 빠진 점을 지적하며 탈북민들을 통해 김정은의 권력 유지 셈법에 인권 유린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탐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토론회엔 북한군 장교와 대학 교수 출신 탈북민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 등이 참석합니다. 숄티 회장은 또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란토스 위원회와 함께 북한 군대 내 인권 유린을 주제로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they don't realize that how abused they are and the fact that they're, you know, the military there is to serve Kim Jong-un. It's not to protect the people of North Korea.
북한 군인들은 주민이 아닌 정권 보호를 위해 충성하면서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인권 침해를 받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숄티 회장은 김씨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군대를 방패막이로 활용하면서도 고위 장성들을 처형하고 젊은 사병들은 영양실조에 시달리도록 방치하며 여성 군인들은 성폭력 피해로 고통받고 있지만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다음 달 3일은 디펜스 포럼 주최로 미 하원 건물에서 북한의 평화로운 정권 교체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 그리고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숄티 대표는 20명으로 구성된 한국 내 탈북민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한다며 비공개 의회 브리핑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미주 한인단체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숄츠 대표는 비핵화와 인권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비핵화에 과도하게 치우친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에 균형이 맞춰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98년 4월 24일 스페인이 미국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미국과 스페인 사이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미국 스페인 전쟁이 발발하게 된 계기는 쿠바와 관계가 깊습니다. 16세기부터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던 쿠바는 1895년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는 쿠바의 독립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1898년 2월 쿠바 아바나항에 정박해 있던 미국의 전함 메인호가 갑자기 폭발해 군인 260여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일부 신문은 이를 스페인의 음모라며 스페인의 선전포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미국과 스페인의 갈등은 결국 1898년 4월 24일 미국 스페인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후 3개월 동안 지속되다가 결국 미국의 승리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쿠바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은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던 필리핀과 괌, 푸에르토리코를 차지하게 됩니다. 1942년 4월 24일 소설 빨간머리 앤을 탄생시킨 캐나다의 아동문학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가 사망합니다. 소설 빨간머리 앤은 고아 출신인 주인공 앤이 입양돼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1874년 캐나다의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태어난 몽고메리는 어렸을 적 어머니를 여의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몽고메리는 어렸을 적부터 글솜씨가 좋아서 15살 때는 그녀의 시가 지방신문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교사로 활동하던 몽고메리는 34살 때인 1908년 소설 빨간머리 앤을 발표하게 됩니다. 소설 빨간머리 앤은 몽고메리 자신이 어린 시절 느꼈던 것과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쓴 작품이었습니다. 빨간머리에는 이후 40개 언어로 번역돼 오늘날까지 전 세계 많은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나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